오늘 제목이 뭐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어떤 한 가족이 병원의 침대에 누워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침대에 아파서 고생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낙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현상적인 모습을 보고 절망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미 살아있는 자들이라면,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면 그런 것에 구애됨이 없이, 역시 이 세상 속에서 또는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누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수없이 자신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나 여기 오늘 본문의 여인들은 한결같이 이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린 것을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이것이 사실 아닙니까? 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당시의 제자들과 여자들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죄인된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이 중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 하고 그런 모습은 당연히 신앙하는 우리 자신들을 죽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각자가 주님의 죽으심에 하나가 되고 자신은 죽은 모습이 되어야 하지만은 그것만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의 삶 속에는 당연히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도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좀 힘겨운 이 과제가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소화하면 생명이 되는 과제가 되겠다,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반드시 죽어야 하고 그 죽은 사람들 속에 부활의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죽고 이제는 우리 자신이 산 것이 아니라 마치 빈 무덤을 찾았다가 의아해한 여인들과 제자들처럼 우리 안에 부활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를 바라보는 각 사람들이 놀랄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을 자신 속에 확신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이것이 어찌 보면 1세기에 이 땅에 처음 세워진 교회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를 지향하는 신앙이라면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오늘도 나눠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는 1절에서 3절의 내용인데요. 살아있는 존재는 변화하고 또 움직입니다. 돌은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그대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생물이기 때문이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낚시를 갔다가 모양이 좀 특이해서 돌을 하나 주워다 놨대, 집에다가. 다듬고 갈고 했는데 그게 그래도 궁금해서 전문가를 찾아갔더니 그게 십몇 킬로가 넘는 에메랄드였대요. 그래서 8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가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뉴스를 본 사람들이, 야, 나도 이 더운데 딴짓 하지 말고 시내가에 돌이나 주스러 가야 되겠다, 그랬다고 합니다. 횡재를 하긴 했죠. 800억. 진짜 억소리 납니다, 이 더운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보석이었지만 누가 가져가지 않은 이상 또 옮겨놓지 않은 이상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 마침 그 낚시꾼이 이걸 봤다는 거지요. 우리는 지금 런던 올림픽을 그 뉴스로 듣고 있습니다. 운동이라는 게 뭐예요? 움직이는 겁니다. 변화하는 겁니다. 이게 운동이에요. 우리가 환원 운동한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회복하는 운동하는 것은 정체되어 있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굳어있는 모습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돼야 된다고요. 죽어있는 모습과 살아있는 모습의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 여전히 죽은 자의 모습으로 돼서는 안 된다 이거거든요. 죽어있는 시체는 어떤 다른 세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움직이거나 스스로 옮겨가지 못합니다. 맞죠? 그게 사실입니다.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에 대한 어리석음을 그래서 우리는 지적하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 형제들하고 자매들하고 성지국 수원지 올라갔잖아요. 사람은 어제 더워서 그런지 많이 안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올라가는데 딱 입구에서 안내소 지나고 나면 왼편에 요렇게 이렇게 나무로 이게 널판지를 해놓은 데가 있어요. 사람들이 잘 가다가 거기 가면은 이래가지고 그 우리 보기에는 어때요 그게? 썩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는데 우리 볼 때는 어리석기 그지없어. 왜? 문 딱 열어놓으니까 거기 앉아있는 웬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사람 보고 그쪽을 향해서 그러잖아요. 이게. 그 와서 절을 하는지 전혀 모른다고요. 그게 뭡니까? 죽어있는 거죠.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향해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걸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고 일어난 후에는 엉클어진 머리를 감고 부스스한 얼굴을 씻고 정돈된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집을 나서는 일상은 반복되는 것 같지만 분명히 뭡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도 매일 머리를 감습니다. 지루성이 돼가지고 하루만 안 감으면 딱 붙어가지고 모양이 영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반드시 머리를 감아야 돼요. 그럼 뭐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니 어떻게 할 수 없지요. 어떤 분들은 이틀 사흘 안 감아도 머리가 괜찮다고 그래요. 그 사람마다 다 다른 독특성이에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제가 매일 머리를 감아야 되는 것도 감사할 이유고 3일간 가도 머리가 괜찮고 냄새가 안 나는 것도 감사해야 될 이유예요. 하나님께 각자에게 독특하게 주신 것들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죽어서 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상상하며 미리 준비한 향품이라도 그 몸에다가 발라드리려고 이른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그 여인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고 상상할 수 없었던 주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죽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도 어쩌면 죽어있는 굳어진 시신을 보러 가는 그리고 그 시신의 유향이나 발라드리려는 충성심으로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계해야 될 모습이겠죠. 결국 이런 모습의 신앙이라면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열심만을 가지고는 변화도 움직임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있는 우상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또 오해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늘 생명을 기대하고 자유를 만끽하며 바람직하게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하고 움직이며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놀람을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줄로 알고 갔던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조차에게 놀람을 주었던 예수님의 부활을 본다면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차이가 없으면, 죽어 있는 그들과 살아있는 우리가 차이가 없으면 전도도 못합니다. 우리가 다른 게 없는데 누가 우리를 따라오겠습니까? 다만 그것이 세상과 죄가 기대하는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서의 변화가 아니라 영생에 속한 영광의 약속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움직이는 것이라야 한다는 겁니다. 움직임과 변화가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에 관한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난 주님께서 무덤을 박차고 나가고 계시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면 무덤에 누워있는 모습으로는 안 된다. 주님의 긍휼로 이 부탁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두 번째,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어찌하여 라는 말은 뭡니까? 왜? 어째서? 그런 말이거든요. 살아있는 자는 죽은 자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주님을 따르는 여자들과 제자들은 예수도의 죽음을 분명히 봤고 무덤에 장사 지낸 것까지도 목격을 했었고 이 여인들이 찾아간 무덤은 바로 그 주님을 장사했던 그 무덤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 여인들의 행동은 무리가 없고 오히려 죽은 예수도를 사랑하는 것까지도 분명합니다. 비록 죽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죽었죠. 그럼에도 평상시 자주 말씀하셨던 부활에 관한 증거는 그들에게 인식되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도 역시 그때까지는 그들 자신의 기준 속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표현되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의 엄청난 약속을 아직 성령의 완전한 인도를 받지 못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수준 속에서만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과거에 한번 죽었었다 이거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나는 이제 산자다. 죽은 자가 아니다. 과거에 한번 죽었었다. 그러나 이제 세세에 살아있을 것이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도 세세에 살아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갖는 확신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영원히 생명으로 죽음을 다스릴 것을 증거하시는 주님의 확신을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듣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 제목이 되고 있는 말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는 것은 생명의 진리를 잘 이해하는 것 자체가 오늘 신앙하는 우리에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의 생명의 약속을 죽은 세상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영생의 이해도, 천국의 이해도, 서로의 성도 간의 관계의 이해도 여전히 죽은 사람들 속에서 찾으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을 우러러서 위에서 주신 약속을 하늘의 기준에서 이해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항상 바른 진리는 하늘로부터 깨달아집니다. 이게 오늘 4절의 말씀이거든요. 두 흰옷 입은 천사, 어디서 온 사람들이요? 땅속에서 수산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무덤 속에서 주님을 찾는 여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가르쳐준 것은 베드로도 로마 병사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사자들이었습니다. 생명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 자체를 하늘의 가치로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늘로 주어진 구원의 역사를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의 가치로 이해하려는 것 자체가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영생이라는 이해 자체가 그렇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라는 말씀 자체가 세상의 가치로는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만 죽음을 안타까워할 뿐입니다. 자신의 죽음도 모르겠습니다. 죽어가려고 할 때 죽은 사람은 안타까움을 모르겠지만 죽어갈 내가 죽겠다 하면은 내가 왜 죽어야 되는가 역시 안타까워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다른 나와 가까운 사람, 관계가 있는 사람 역시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것은 인지상정으로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입니다. 왜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죽고 여러분도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다면 죽음은 더 이상 안타까워 슬퍼하거나 저주로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역시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시편 116편 15절에 보니까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죽음은 귀중한 것이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합창을 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유고 죽어주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산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 일들의 가치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가치와 다릅니다. 이걸 우리는 꼭 확신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우리의 삶 속에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의 잣대로 신앙의 사람들의 상황과 일을 판단하려 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생각과 그런 모습이라면 반드시 그런 데서 탈피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미 부활에 계신 주님을 울며 무덤에서 찾고 있는 여자들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일조차, 교회의 일조차 세상의 기준 속에서 판단하려 들고 세상의 기준 속에서 이해하려고 듭니다. 옳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세상의 불행으로 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가치로 이해하셨음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배웁니다. 나면서 소경돼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구걸밖에 못하는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참 안 되긴 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하는 불행이 안타깝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산다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보는 관점이 생명의 관점이냐 아니면 죽음의 관점이냐의 차이를 이렇게 크게 다르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신앙의 성숙이나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도 다른 말로 세상의 가치가 하늘의 가치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의 생각이 어른들의 가치에서 유치한 것처럼 하늘의 가치에서 보는 우리 세상적 신앙의 가치는 어른들에게 어린아이들의 생각과 같이 보여질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다는 거지요. 그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이해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더니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이런 이유에서 자라지 못한 신앙의 사람을 향해 바울은 증거하기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제를 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 하고 싶은 걸 못합니까? 불쌍한 거죠. 하늘의 가치나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면 불쌍한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불쌍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라는 탄식도 이러한 안타까움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는 안타까운 탄식을 여러분들에게서는 듣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6절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를 찾는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를 찾는 이 여인들에게 결국 천사가 주는 마지막 말입니다. 이게 6절이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그러죠? 주님 어떻습니까? 무덤에 여전히 계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 3일 3야를 요나와 같이 땅 속에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을 제가 아직 여러분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다룬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3일 3야라면 완전히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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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시간을 무덤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유월절 기간에 안식일이 큰 안식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유월절의 안식일이 달랐을 것이라고 하는 견해가 나옵니다. 그것은 차후에 우리가 성숙하면서 또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하겠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이 일은 약속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영광에 계십니다. 변화된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은 시체를 잃어버렸다고 혼란해하는 여자들을 향한 천사들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않고 하는 여기가 뭐겠습니까? 여기가 죄에 지배되는 무덤 속이고 죄에 지배된 세상입니다. 이미 주님은 온 인류의 죄값의 저주인 죽음을 맛보시고 이제는 죄와 죽음을 책망하시기 위해 영광의 몸을 입으시고 아직 세상 속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십니다. 이 원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직 세상에 몸을 두고 살고 있지만 이미 마음과 삶의 가치는 주님과 하늘에 있는 약속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거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미 예언되어진 것입니다. 다만 여인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기억하지 못한 것들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도 역시 경계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러한 약속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예언되어진 사실뿐만 아니라 갈릴리에서 말씀하셨었지만 기억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 확인해 볼 것을 당부하고 있는 천사의 말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함을 가르치시는 표현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봐라. 말씀하신 것을 찾아봐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분명히 있을 거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일도 신앙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이미 성경에 수없이 증거되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시는 증거를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또 이 의미는 어떤 것이든지 자의적으로 스스로 해석하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라 하시는 주님의 당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그 자리에 놔둔 대로 있질 않습니다. 움직이고 변화를 가져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적군들이 와서 막 사람을 죽여가는데 밀려가는데 군인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 그 쓰러져 칼을 맞고 창을 맞고 쓰러져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는 이유는 뭡니까? 살기 위해서 죽은 척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원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죽은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이유에서 찾지 말라는 거지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하늘의 원리로 그것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확신한다면 그런 자세 속에서 우리의 불행도, 아픔도, 관계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짐짓 신앙으로 해석해야 할 일을 세속적인 원리로 이해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는 천사의 경계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타까움으로 묻는 이 질문을 받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고 죽은 자들에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을 증거하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